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32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32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시고 또 업고 가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연단이 없다면 그는 사생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시련과 고통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장소에 던져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록해 주신 그 기도 제목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통도 주시고 인통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만사형통하도록 그 통통통 들어가는 것들 한 다섯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만사형통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던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도 잘 되고 또 자녀도 명문대학교에 잘 들어가고 사놓은 집이 몇 배로 올라가고 특별히 남편이 너무나 자상해서 요즘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또 식구들도 다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초를 하나 칠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면 그 영혼 잃어버리고 아마 지옥에 가는 영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맞지요? 예. 표정은 좀 씁쓸해도 맞는 것 같으니까 동조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좌절하고 낙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함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자녀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사업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장도 잘 된다면 꼭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시 같은 이웃이 나타나서 자꾸만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팔공산에 가면은 갓 쓴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 앞에 가서 그곳에 가서 소원을 빌면서 다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은 수요일에도 놀러 다니고 여행도 잘 다니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죄악 가운데 푹 빠져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언니를 만나면은 남편 사랑도 하고 자식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도와줄까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언니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서 내 생활과 비교가 되면서 시험이 들어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주일 한번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고 자식은 또 대학에 한두 번 떨어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고 몸도 병들어 있고 근데 계속 교회에서는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속이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뭔가 회초리가 날아오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연단하십니다. 아무나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 연단하십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육적인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연단해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도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도 받았고 그리스 로마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파멸이 되어져서 다 쫓겨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무려 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1948년에 겨우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땅덩어리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서러움을 당하다가 무려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8일 날 그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를 소유했던 것도 지금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토록 혹독하게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은 복만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 사랑하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그 자녀를 왜 이렇게 연단시키십니까?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들에게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은요 대부분이 다 그 의문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 그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눈에서는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빨리 자라서 아빠, 엄마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는 성숙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잘 못 키웁니다. 새로운 신방식이라고 해서 야단도 치지 않고 회초리도 잘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초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미워하는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참고 참고 참다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가선수 대표들을요 소집을 해서 훈련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죠.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것,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 국민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는요,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코치들의 그 훈련을 강도 높게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근육을요, 키워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힘든 훈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있고 난 다음에야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집을 했는데 너는 놀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그냥 편안하게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내버려 둔다면요, 그 사람은 곧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아픔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기까지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40살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도망간 것이죠. 그곳에서 40년간 홀로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꿈이 많던 젊은이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우셨더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의 인격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셔서 그는 결국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리 앞을 바라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맨날 양만 치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냥 사막과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을 40년간 치면서, 1년, 2년도 아니고 40년간 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40년이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그 연단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달 정도면은 천천히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아직까지 노예의 정신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노예 생활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의 정신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려 40년 광야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단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과하다 싶은 것도 그냥 이뤄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1년, 2년 정도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뺄 것 다 빼버리기 위해서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 그 광야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편한 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전에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율법을 원래 의미대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런 것이다,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여겨서 꼭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책 잡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날 일부러 이 일을 향하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날 일을 한 것이니까 트집을 잡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만약에 너희 가운데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죽을 것 같으면 그 구덩이에 빠져있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세워놓으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을요, 그 불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나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범했으니까 살려둘 수 없다. 때를 봐서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요, 물러가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조용하게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러가시고 더 이상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곧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심판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요 다투지 아니하신다, 들레지도 아니한다, 큰 소리도 내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한 갈대는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주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서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크게 높여서 싸우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요, 사랑을 한다면 그 상한 갈대를 꺾어주어야 됩니다. 상한 갈대는 이런 흔들리는 갈대는 보기가 좋죠. 그러나 끝까지가 부러져 있는 갈대는요, 그거는 빨리 꺾어주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 꺼져가는 심지는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꺼져가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을음만 날 뿐이고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심지가 다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심지 빨리 꺼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공급을 해주고 다시 키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방치해버리겠다, 그냥 내버려두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한 갈대, 그래,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상한 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들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죠. 이제 나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꺼져가는 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이들 바리새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동성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여인이 연인을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는 그것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유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면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그 임하시는 분은 성령을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훈련히 임할 것이라, 그것은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여러분, 금을 넣어가지고 연단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는 구체적인 목적은요, 정금과 같은 순수한 금,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속에 넣으신다, 연단하신다 그러죠. 고통 속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욥도 그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많이 혼돈스러웠습니다. 욥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겼습니까? 욥은요,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 것 같아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다 드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닥쳐오니까 욥이 너무 혼돈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연단과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연단의 결국은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심판은 멸망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힘들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금은 금이었는데, 금은 금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정금이 아니었습니다. 욥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걸러보니까 그 속에 불순물이 묻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 들어가 보니까 덕지덕지 찌꺼기가 붙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보면 숨어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괜찮은 인격이다. 평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단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풀무불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교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진짜 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저도 제가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참 좋은 사람인 줄 아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올해 초에 우리 교육자들을 다 같이 교육자들과 다 같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이제 기장 시장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곳에 들러서 뭔가 좀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들렀습니다. 이제 그곳이 많이 붐비는 곳이 아닙니까? 주차를 하려고 빙빙 도는데요. 우리 그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빙빙 도는데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돌다가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인데 빨리 마치고 올라와야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마음이 좀 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다가 보니까 장소 한 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곳이죠. 물론 돈을 내고 주차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목사님에게 빨리 저기 주차하라고 그리고는 이제 주차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이분은요 끼어들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 보내놓고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조금 들어가도 될 만한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운전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운전 주차할 곳이 한 군데 났으면요 목사님 저기 빨리 넣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천천히 조작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는 사이에 다른 차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창문을 내리고요 빼세요 빼세요 제 뒤에 우리 교육자들 다 타고 있는데요 빼세요 빼세요 그 우리 들어갈 자리예요. 그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가 집에 와서 그럽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채통도 없이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저는요 제 속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양보하면서 그냥 그렇게 참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 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빼세요 빼세요 그게 뭡니까. 그냥 좀 그분에게 양보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목사님은 빨리 운전을 좀 하지. 그렇게 평소에는 몰랐는데요 제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연단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다 보입니다. 사실 죄의 독성은요 생각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녹지 않죠. 그것을 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연단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 부셔져가지고 가루가 되고 나면은 그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 부서지고 나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이제 저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자 그 야망이 그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한쪽 편에 있는 것이고 자신의 야망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다 이제는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는 힘이 듭니다. 숨쉬는 것까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숨이 호흡하는 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진짜 열매를 맺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열매, 이전에 맺혔던 것은 그거는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대나무는요, 모죽입니다. 모죽. 근데 이 모죽은요, 일종의 그 특이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합니다.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물을 주고 기다려도 5년 동안은요, 꽃대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순이 올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딱 5년째가 되면은 어느 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 50cm 되는 죽순이 쑥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올라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무려 80cm 이상씩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3, 4, 5주가 지나가면 30m가 넘는 거대한 대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신기해서 이 모죽의 땅속 뿌리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이 학자들이 목격을 했는데요. 이 모죽의 뿌리가 금미줄같이 얽혀가지고 땅속으로 깊이 그리고 넓게 무려 5km까지 5km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5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가 자라났는데 5km까지 자라갔다는 것이 지름이 5km까지 쫙 뿌리가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m 이상 되는 그런 대나무로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하더니 순식간에 자라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5년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다면은 모죽처럼 모죽이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죽에게 있어서 5년은 바로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비록 흠모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은 그 시간이 밑으로 보이지 않냐는 그 마음의 세계, 그 마음의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몸은 기독교인인데 정신은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 이 마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다 씻어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돈은 왜 법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요 답은 선명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70, 80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 대답이요 그냥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거치기 전에는 답이 많습니다. 왜 삽니까? 그러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속에서 막 야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그 진심인지 아닌지 혼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 욕망과 야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표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르치기 너무 잘합니다. 불순물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인생의 파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불같은 연단을 거쳐갔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이 요셉이 걸어갔던 그 과정을요, 연단의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단련하였도다. 그 단련의 과정을 거친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형들이 와서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딱 엎드렸죠. 엎드린 그들 요셉은 그를 충분히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형들에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달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갔습니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요, 우리를 사명자로 바꿉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깊을수록 더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더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위기와 또 아픔이 있다면 이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정금 같은 인생,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빚어가십니다.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은, 눈물이 흐르면은 눈물을 흘리십시오. 아프면은 아프다라고 하십시오. 힘들면은 힘들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대신 피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금으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금으로 만드십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아픈 자리에 누워서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정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는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을 하실 때에 이러한 주님이심을 받아들이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